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주유소에서 넣다 보면 아, 드디어 이제 2,000원이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가격을 정부가 이제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휘발유, 경유 가격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전에 보면 뭐 1,600원 정도였다가 지금 이제 2,000원 넘어갔으니까 20% 이상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뭐 모든 게 다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운수업 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이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상황이 좀 좋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여러 나라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고유가 상황에서 돈을 벌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는 뭐 이런 나라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우방이자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라 호주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주는 매우 땅덩어리가 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는 이제 많은 광물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가 넓지만 인구 밀집한 지역들은 해안가에 이제 몰려 있고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대형 트럭으로 주로 운반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트럭이 그냥 자기가 짐 하나 끌고 가면 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몇 대씩 붙여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육상 기차처럼 뭐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죠. 앞에서 이제 트랙터가 이제 끌고 뒤에 트레일러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짐을 이제 육상으로 차량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이제 호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규모 광산 이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채굴 기계, 그다음에 트럭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대한 농경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유달리 이제 경유 사용량이 높은 나라가 이제 호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GDP 대비해서 경유 사용량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호주예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3배, 그다음에 캐나다의 2배 정도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경유를 필요로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구 대비, GDP 대비로 했을 때 이제 호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유 생산 시설이 많이 이제 폐쇄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경유 같은 경우에는 13%만 자체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빼면 87%는 외국에서 이제 들여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경유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초 대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 30%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호주는 지금 3배가 뛰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뛰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3배. 야, 정말 우리로 따지면은 경유 이제 뭐 1,500원, 600원 생각해 보면 지금 4,800원. 이런 상황이다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경유 말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내려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이곤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아직 경유까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유를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나라는 이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호주 총리가 직접 프라임타임에 나서서 충분하고 걱정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아껴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해보자라고 국민들을 설득도 하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꽤나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호주 정부는 이제 유류세를 7월 달까지 50% 인하를 하면서 이제 유류 가격 상승을 좀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재고가 이제 얼마나 남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한 달치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뭐 인도 이런 나라에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요 수급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호주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제 10일치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배급제를 실시해서 주요한 파트부터 먼저 쓴다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대형 이제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 이제 운전 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이런 트럭들을 이제 가득 채우는 데 있어서 기름값이 얼마나 들었냐 그러면은 3,600 호주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번 가득 주유하는데 한 3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야,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7,500 호주 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80만 원 곱하기 2 하면 720만 원인데 지금 800만 원, 두 배가 넘게 들어가는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상승한 거죠. 더 큰 문제는 돈을 주고도 지금 이 제대로 경유를 내가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장거리 트럭커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대형 트럭들이 움직이는 구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뭐 1200km, 1400km 이런 구간들을 이제 계속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1200km 정도 달리면 보통 주유소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0km 정도인데 일부 구간에서는 뭐 200km, 250km의 이제 주유소 하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딱 주유를 해야 되는데 딱 갔는데 우리 기름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몽땅 스톱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주요한 루트에 있는 몇몇 주유소들이 경유 부족 해가지고 팔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막상 길을 나선 기사분들이 되게 조마조마하고 서로 소식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여기 지금 내가 넣었는데 다 썼어. 없어 이제. 라고 이야기하면 차를 돌리든지 아니면 더 먼 거리를 우회를 해서 하지만 자건 어떻든 경유를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물차를 운전하신 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전체 비용 합해가지고 이제 한 번 움직이는데 이제 $9,000를 화주들한테 청구를 했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18,000 이상을 청구를 해도 지금 적자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다 보니까 이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를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적자가 계속 더 쌓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냥 돈 안 벌고 그냥 차라리 있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운행을 중단한 트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류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물건값은 더 뛰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심각한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몇몇 이제 그 민간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뭐 이게 진짜 자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계적인 이제 광물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리오 틴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장비들을 굴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유류 재고가 국가가 보유한 재고 말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고분 중에 일부를 헐어가지고 이제 서호주 이 주 당국의 관리에 이제 포함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상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지금 뭐 여러 가지 수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이제 농업 분야에 일단 광업 분야에서 양보한 이 경유를 이제 일단은 쓰면서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호주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호주는 이제 광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만약에 호주의 대규모 철광석, 그다음에 석탄 이러한 이제 지역들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철광석 점점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석탄 발전을 지금 풀파워로 지금 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연탄 이것도 이제 조달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호주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호주의 경유 가격이 원체 이제 비싸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이제 호주로 지금 경유를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BP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마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호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뜻밖의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은 참 싱가포르 좋아하죠. 청렴 결백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매우 이제 합리적인 국정 운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싱가포르처럼 운영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많은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지금 표시한 이제 그런 겁니다. 주유소 그러니까 이제 공급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유 가격만 기준으로 보시면 다 4.68 싱가포르 달러 정도 됩니다. 싱가포르 달러, 뭐 호주 달러 다 우리 천 원 좀 넘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싱가포르 4.68달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5,419원입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43달러 정도 이제 되고 있으니까 3,971원 1리터당. 우리는 지금 2,000원이니까 휘발유는 두 배, 경유는 그거보다 더 비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이전 같으면은 이제 경유 같은 경우는 2.5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한 2,9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원래 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비교해봐도 이제 두 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죠. 아, 물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릴 상황은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요거는 이제 기본 가격이고 뭐 이런저런 이제 또 할인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 부담은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싼 올라가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가격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지원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류 가격을 낮게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싱가포르 당국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관세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이런 거 좀 낮춰가지고 유류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부가 이제 힘이 센 편이죠. 비용이 지금은 소비를 줄여야 되지, 이것을 억지로 낮추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만 꼭 필요한 분야,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만 유류가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참고 지금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이제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정치적 부담이 많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조마조마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는 정반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통해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아주 냉정한 그러한 선택을 이제 한 상태죠. 하지만 물론 싱가포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지원금 같은 형태로 이제 보조를 해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택시 운전사 또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 싱가포르 달러 정도를 이제 일회성으로 한번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유가 지원금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택시,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내수 경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현금 지원이 지금 6월 달 시행을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그러면은 액수를 찾아보니까 500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58만 원 정도를 이제 지급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급여, 그 다음에 주택 보유 사항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급여 10만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한 1억 원 이하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집 두 채 이하까지도 이제 보유한 사람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럼 세 채 보유하면 못 받는다라는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싱가포르 정부도 나름대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적인 이제 현금 지원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환급을 해주는 세금 환급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더 빠르게 그리고 환급률을 더 높여가지고 현금성 지원을 늘리면서 이제 이 유류 부담을 좀 덜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또 지원책을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제 차량 운행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차량 가격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형차 뭐 소나타 같은 경우가 신차 기준으로 싱가포르에 가면은 뭐 1억 몇천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될 만큼 비싼 이제 세금을 붙여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주나 싱가포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두 나라 다 잘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견디고 버티고 뭐 어떻게든 동원할 수단들이 있어요. 문제는 어떤 나라들이냐. 진짜 어려운 나라들은 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하죠. 뭐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치명타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들 간에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최근 상황에서 지금 치명타를 입고 있어요. 가장 큰 치명타를 입고 있는 나라는 태평양상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작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섬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송전 선로를 케이블로 끌고 오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발전기, 경유를 돌리는, 태워서 돌리는 이제 발전기들을 가지고 자가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섬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의 뭐 절반 이상을 대부분 이제 이런 경유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유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나라, 이 섬 같은 경우에 보면은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옆에 섬들이 좀 더 있습니다만 인구 만 명의 나라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 국내 총 생산의 25%를 매년 이제 이 경유를
사는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유 사와가지고 그곳으로 저장해놓고 돌려서 발전해서 전기 만들어서 쓰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 남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유 40%, 그다음에 휘발유 30% 이상 이제 상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투발루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유류 제품들을 다 통제를 하고 배분을 하는 이러한 이제 배급 권한을 지금 확보를 한 이제 그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 보이는 이제 마샬 제도 같은 경우에도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90일, 그러니까 석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태고 공무원들은 점심만 먹고 바로 퇴근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지금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제도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이러한 유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LNG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장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석유류 가격이 한 70% 이상 폭등을 한 상태예요. 이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먼지 험난하기 때문에 항공교통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헬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형 여객기 등등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항공유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어떻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인다 치더라도 대량의 이제 물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배, 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식량 운반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고 약품도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마샬 제도뿐만 아니고 솔로몬 제도, 뭐 팔라우, 나우루, 뭐 키리바시 뭐 다 지금 남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들이 지금 매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 아마 피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나라들은 자기들이 경제가 좋지 않거나 먼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는 곳은 어디죠? 호주입니다. 이 남태평양에서는 호주가 이제 제일 대장이죠. 그리고 이제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 이 두 나라가 사실 이 나라들을 적절히 도와주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해왔는데 지금 호주나 그리고 뉴질랜드나 양쪽 다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한테 뭐 경유를 지원해주거나 뭐 휘발유를 지원해주거나 이럴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는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한 나라가 내가 도울 수도 있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희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이 남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주와 갈등을 빚기도 했었고 또 호주를 지원하는 미국과 여러 가지 충돌을 또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는 조금 밀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가장 절박한 이런 상태에서 뭐 얼마가 됐던 당장 뭐 얼마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이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나라들은 정말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형 유조선, 대형 석유류 유조선 한 척이 돌면서 이리저리 주면 사실은 뭐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규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남태평양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고민하기에는 지금 전 세계가 너무 바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고통받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기들 석유가 없거나 안 나거나 아니면 나더라도 많이 나지 않는 이제 이런 나라들 이야기인데 산유국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나라는 이제 그중에서도 캐나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뭐 지구본연구소 많은 교민들께서 또 잘 봐주고 계시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휘발유가 이제 1.37달러 캐나다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48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2달러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2050원 1.9 몇 달러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가다가 튀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힌다면서부터 1.65, 1.85, 1.90 하다가 최근에는 그나마 좀 내려가지고 1.7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제 4월 20일부터 이제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르니까 이것을 이제 유예하는 조치를 이제 취해 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72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한 1,900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료비가 제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연료비와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 부담된다라고 답하는 비율이 한 74%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고용 규모 뭐 4명 이하, 5명에서 19명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관 이 유류대가 제일 지금 부담스러운 기업 경영에서 요소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고용 규모가 커질수록 유류와 관련돼 있는 유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대충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제 큰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고용 규모도 커. 그러면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유류비와 관련돼 있는 부담이 이제 커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태를 겪고 있는 캐나다 이제 중소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이제 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마진을 뭐 안 남기거나 최소한으로 남기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게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고객들한테 가격을 올려서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대부분의 투자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중소 기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나다 정부가 과거 10년 동안 트리도 총리 시절에 이런 화석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고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개발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라는 설문에 대해서 65% 이상이 강력히 찬성하고 어느 정도 찬성 뭐 이리저리 다 합해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LNG가 됐던 석유가 됐던 자국한 캐나다는 땅 파면 나오는 땅 위에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옆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유, 그다음에 LNG 모두 다 지금 전 세계 배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제 미국으로 막 몰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것을 보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의 속은 상당히 좀 씁쓸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은 지난 이제 몇 년 동안에 많은 LNG 수출 터미널을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거 뭐 이리저리 다 합해보면은 12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인데 미국으로 판매하는 걸 빼고 나면 다른 나라 보내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LNG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LNG 터미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출을 뭐 미국으로만 수출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대박이 난 상태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러한 거에 대한 되게 답답함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천연가스 생산 규모로 보면은 전 세계 한 5위급 정도 됩니다.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LNG 수출로 보면은 24개국 중에서 19위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된 통계인데 2020년이니까 좀 된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은 미국, 뭐 카타르, 그다음에 그리고 호주 요 세 나라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제일 많죠.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러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나이지리아, 트리니코 토바고, 그다음에 뭐 여러 알제리, 오만 등등이 쭉 있는데 캐나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만 이거는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미국으로 싼 가격으로 보내고 비싸게 아시아 국가라든지 유럽에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그동안에는 거의 없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서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완공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LNG 기지가 이제 건설이 돼가지고 이제 화물을 이제 LNG를 아시아 국가로 이제 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이제 아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시아 국가들한테 제일 좋은 공급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호주나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텍사스만 주변 남부 지역에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대규모 LNG선이라든지 VLCC 유조선 같은 경우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설령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은 24일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LNG를 수출을 하면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나 일본까지 오는 데는 10일이면 와요. 그러니까 운송비가 저렴하니까 당연히 미국산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왜 터미널을 안 만들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거리로만 따지면 이제 호주 이쪽 지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한 8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이 한 2주 좀 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운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수의 LNG 터미널들이 지금 이제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한 4,700만 톤 정도의 LNG를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캐나다의 생산량에 비하면 이게 턱없이 적은 규모라는 거죠. 즉 미국이 보유하게 되는 LNG 수출 터미널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 캐나다는 저쪽 반대편 유럽으로 보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캐나다에서 아시아 국가로 보내는 화살표는 있는데 유럽으로 가는 화살표는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동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이제 퀘벡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 퀘벡주 사람들이 이런 파이프라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과 희생을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슬아슬하게 우위에 있는 집권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득을 뭘 볼 게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의 에너지 산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저 동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좋은 LNG 시장이 있는데 왜 거기를 우리가 이제 버려놔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많습니다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어쨌든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하나라도 가지고 이제 아시아 국가 뭐 우리나라에도 수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자본도 일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늘려야겠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보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알버타 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트랜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제 송유관을 건설을 했죠. 원래 있던 것을 이제 확장을 해 가지고 이제 수출용으로까지 쓸 수 있도록 지금 확장을 이제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에서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원유를 더 가지고 오려고 지난달인가요?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래 원유를 수입하면은 3% 이제 관세를 물리는데 이제 관세를 이제 폐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다가 조금 더 많이 팔아보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유조선에 이렇게 싣고 가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한 10일 걸려서 이제 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캐나다산 원유가 들어온 게 생각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한 4억 달러 정도 규모. 비용으로 따지면 그 정도 돼서 전년도 2024년에 비하면은 한 5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그러고 캐나다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까지는 늘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송유관 같은 경우가 제대로 부족한 상황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어쨌든 이제 산유국이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증가로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수출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함이 지금 캐나다한테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은 저 반대편인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축구로 유명합니다만 사실 나이지리아는 이제 경제 규모로 보면은 이 아프리카 전체에서 남아공과 더불어서 이제 1, 2위를 다투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 보시면 2024, 2025년 사이에 여덟 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에 이제 보면 한 130만 배럴 정도로 수출을 하니까 사실은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정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유 팔고 원유는 아무래도 싸죠. 비싼 돈 들여서 이제 휘발유 들여오고 근데 이 비싼 휘발유를 그냥 팔면은 국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으니까 원유 판 돈 가지고 다시 보조금을 줘서 이 휘발유를 낮게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이러한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을 오랫동안 이제 해온 이제 그런 국가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보던 답답한 모습을 느끼던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정주영 회장 같은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최고의 부호라고 꼽히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단고테. 라는 자기 이름을 딴 단고테 그룹이라고 하는 뭐 농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통신, 물류 막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해요. 문어발 사업의 아주 대표적인 재벌인데 이 단고테가 이제 250억 달러라는 엄청난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루 65만 배럴 정도의 이제 단고테 이제 정유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 그렇죠 작년 말 이번부터 이제 최고 풀 파워로 다 이제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65만 배럴 정도의 정제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세계 한 8위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2위, 4위, 5위를 다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 칼텍스 뭐 이런 그 우리가 뭐 여수 여천 뭐 이런 데 가 울산 보면 이런 곳에 있는 정유 공장들이 세계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게 큰 공장들입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어떻든 최신 시설로 지었으니까 상당히 기대할 만한 이제 그러한 정유 공장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옆에서 이제 정유가 뭐 기름이 많이 나는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65만 배럴 매일 생산하면 이제 더 이상 비싼 돈 내고 휘발유 수입할 필요도 없고 더 비싼 가격으로 수출해 가지고 주변 국가에 팔면서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산유국 노릇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민간에서 노력을 이제 해서 정유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달로 따지면 한 2천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이제 공급이 되면 이제 딱 아주 풀파워예요. 그러니까 유조선 규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고테 정유소가 만들어진 지역하고 원유 생산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조선 카고로 한 13척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충분히 되는 규모인데 문제는 뭐냐. 이 석유 생산, 나이자 석유 생산은 모두 다 국영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석유공사가 원유 수출을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석유공사가 이 단고테 정유공장에 원유를 안 줘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단고테 이 정유공장이 공급받는 원유 비중은 자기들이 풀파워로 생산할 수 있는 거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한 4분의 1 가까이 되나요? 한 27, 8% 정도. 물론 달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생산이 지금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바보짓 같은 것을 해라고 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또 속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영기업 석유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를 획득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고 내가 그 외화를 벌어들여야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유를 갖다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내가 국내에 있는 자기네 기업인 단고테한테 이것을 팔 때 그거를 달러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나이지리아 화폐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이라라고 하는 지금 이런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는 쓸데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고테 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니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지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 지금 정유공장을 짓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소아프리카 있죠. 이번에는 저쪽 동쪽에 있는 탄자니아 쪽에다가 이 새로 정유공장을 짓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석유를 뭐 둘러싼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치고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잘 뭐 비축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정유 공장들 또 보유하고 있는 여러 양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석유 트레이더들 그다음에 이제 정유사들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나프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 다 뒤지고 있죠. 우리나라 외교당국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뭐 리비아도 가고요. 그다음에 알제리 뭐 석유만 있다고 그러면 전 세계를 돌면서 지금 원유 수급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리터당 2,000원 아예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따따블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있는 상태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